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연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 같은 사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전달자로 그리고 메시아인 그분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경배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처럼 등장할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의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이 존재됨은 그 사회 속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재판이 있거나 무슨 시비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의 증인으로 사람들은 등장을 합니다. 두세세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확증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인 가운데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핵심에 들어와서 그 탄생을 알리고 있고 그 탄생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첫 주인공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맞지 않은 이야기죠. 맞지 않은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니 우연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길래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주인공처럼 등장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처음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증하는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연히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 사람 있네? 가서 전했고 그 사람들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우연이어서 가다 보니까 정말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고 그것이 문득 생각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데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듯 싶어서 어렵습니다. 성경에 레갑이란 사람이 있대. 누구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특징적인 게 하나 등장하는데 그 성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행적에 따라서 기념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겠지요. 예, 목자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 목자들을 기념하는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그 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베낫게람이라는 지역입니다. 현대 지명하고는 좀 다르지만 베낫게람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었던 그곳이 그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결국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장소는 베낫게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증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기념교회를 두세 개 정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베낫게람이라는 그 지역과 그 레겝이라는 사람들의 지역이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게 되시면 이 베낫게람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중간쯤 표면이 있습니다. 730쪽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이 신앙의 인물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들도 재건합니다. 혼자 다 재건할 수 없으니 중요한 문들, 중요한 지역들을 나누어서 제공하고 그들을 통하여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분문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북문이 아닙니다. 분문. 쉬운 말로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똥문. 쓰레기, 오물, 노폐물 이런 것들을 내가는 짐승의 똥 이런 것들을 내가는 그런 문이 분문입니다. 분문을 책임지고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말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을 보니 레겝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을 보니까 어디랍니까? 벳학게렘이란 지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레겝의 아들이었던 말기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하나인 분문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말기야의 족속이었던 레겝 지파가 살던 지역이 지금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목자들이 살던 지역과 예루살렘의 분문을 재건했던 이 말기야의 지파가 살고 있는 레겝 족속이 살던 지역이 동일한 지역인 거예요. 동일한 지역에서 이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레겝의 아들 말기야라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후손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후손. 왜냐하면 이 레겝이라는 인물은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쓰여질 당시는 포로 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가 늦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보다는 후손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갭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여기 있는 이 말기야는 같은 족속인 것이죠.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조상의 말을 가장 잘 들은 사람. 대대로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라고 시험하는데 포도주를 안 먹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가서 저 베낫게렘에 살고 있는 저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그 성전의 한 방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준비하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이러한 권면에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레갑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중에 한 명이었던 요나답이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못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까지 합니다. 그것이 7절 이하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 레갑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환대와 예레미야의 요구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선조였던 한 명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굉장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모가 없는 게 굉장히 감사하시죠. 근데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 레갑의 후손들은 철석같이 믿고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이 이 요구를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가 설령 권면한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모를 경경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의미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말도 저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레갑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버리라는 거예요. 글로 가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갑이라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나답이 술 먹으면 안 돼, 그 말을 평생 동안 지키고 있고 대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질문 요구입니다.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삶밖에 살 수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밖에 못 되는 겁니다. 짐승 키우고 그냥 텐트 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대로. 지금 레갑 족속들은 대대로 그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갑 사람들은 대대로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짐승들 키우면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짐승들 키우는 주 본거지가 어디였던 겁니까? 베넷게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레갑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려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요나답은 이 자기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장막에 살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 레갑 후손들은 왜 그 말을 지켰을까요? 뭐가 있다고? 아,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집 갖고 싶은 게 심리이고 땅 갖고 싶은 게 심리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얘기해 봤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도와지요. 그게 인간인데 이 레갑 사람들은 참 별종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아버지 조상의 말을 그렇게 끝까지 지켰을까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 하루 가보시면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개혁할 때에 예후와 함께 같이 그 개혁에 동참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 만난 이 여호나답이 그냥 요나답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를 합치면 요가 되죠. 히브리어를 알면 그렇게 되는데 여호가 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두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며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북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개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개혁의 대표자로 예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예후가 일어나서 이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개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꾀를 써서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 현장에 예후와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죠.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을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했던 그 요나답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나답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볼 때에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기 위해서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텐트 치고 유목민처럼 장막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장막에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 때문에 지금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살집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장막에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에 살라는 이 명령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은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 절기잖아요. 1년 중 일주일은 장막에 가서 살아야 돼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일주일은 장막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갑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언제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삶을 통하여 체득하고 삶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레갑의 후손들도 그 요나답의 말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레가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의 계대를 이어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베들레헴에 구주로 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실현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레갑 후손들이에요. 보세요. 목자들이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레갑 후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자로 살았겠죠. 목동으로 살았을 겁니다. 바로 그 베네게렘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레갑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비록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고 홀대받는 그런 직종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쁘게 감내하고 기쁘게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첫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레갑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심었습니다. 심고 대를 이어 심었습니다. 그 대를 이어 심은 결과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내가 심었던 과거에 대한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배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심어놓은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지금 심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3대, 4대 후에 그것이 열매를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심은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안 피는 꽃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디 필 뿐입니다. 꽃이 안 피는 꽃나무를 누가 꽃나무라고 말하겠습니까? 단지 꽃나무라고 한다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주겠지. 하나님 속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레위의 후손들의 그 복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에서는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모습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게 하실 겁니다. 2017년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선을 행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심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레가베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